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자유가 독재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유럽과 유라시아 29개국의 자유도를 평가한 결과 거의 절반에서 민주주의 등급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프리덤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유라시아의 독재 정권들은 자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혼란과 폭력, 가난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유럽연합과 동맹국들은 유럽 내 민주주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러시아의 지난해 자유도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다루는 데 있어 냉전 시대와는 달리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할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에스토니아로 출발하기에 앞서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속대응군을 위해 특수작전 부대와 정보, 기타 군사 자산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에스토니아에서 옛 소련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을 만납니다. 미국이 지난주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테러 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요원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벵가지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리비아 무장단체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를 포함한 미국인 4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지난 15일 모술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ISIL 연계 극단주의자들과 밀접히 활동해온 알리 아우니 알 하르지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알 하르지가 벵가지 테러와 관련해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와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아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에 위협을 가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오키나와 전투 70주년 기념식 연설 도중 청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자신이 선두에 서서 오키나와 개발을 진전시키겠다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군 기지로 인해 부담을 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중들이 아베 총리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는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키나와 주민 상당수는 현지에 주둔한 미군들의 행태와 소음공해, 비행기 사고 위험 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의 시작을 축하하는 백악관 만찬 행사에서 종교적 편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이프타르로 불리는 만찬 행사가 신앙의 자유는 물론 미국인을 결속하게 해주는 자유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 총격 사건을 비롯해 최근 종교와 관련된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인들은 누구든 신념과 종교 등의 이유로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증오 범죄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호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군 두 명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이 끼고 평안남도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차원의 현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3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위해 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맡습니다. 개소식에는 유엔 인권 분야 총책임자로 이날 한국을 찾은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안은 지난 2010년 나비 필레이 당시 최고대표의 비공식 방안 이후 5년 만이고 북한 인권을 주요 현안으로 한 방안으론 처음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유엔 내에서도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축사에서 수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고 수만 명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끔찍한 운명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게 돼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 초대 소장으론 덴마크 출신의 시네 폴슨 씨가 맡았고 5명가량의 직원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유엔 직제상 선임 과장급에 해당하는 폴슨 소장은 오는 8월 초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사무소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도 COI의 권고를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선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 정부와 사무소 설치 장소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달 각서 교환을 통해 사실상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개소식에 앞서 서울 시내 모처에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무소 활동에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사무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최고대표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등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민간단체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토론하고 24일엔 연세대학교에서 인권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찾아 한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만납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엔 마지막 방한 일정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결집돼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오늘 개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현장사무소는 유엔의 정식 기구로 북한 인권 상황의 관찰 및 기록, 책임 규명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집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국장입니다.
기존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무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비용과 시간, 또 인력을 들여서 제네바로 가거나 뉴욕까지 가는 어떤 좀 비효율적인 그런 또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서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 진영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제 활동 환경을 제공하게 됐고요.
이영환 국장은 북한인권사무소의 규모와 인력이 제한돼 있는 만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인 만큼 북한 정권에게도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 그들에게 도덕적 어떤 자각과 의식을 심변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설은 북한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남북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사무소 개소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한국 국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등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며 사무소 개설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사회는 서울의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무소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환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사무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관련 증거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일본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DPRK continues to be extremely grave and the continued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29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서 계속 극도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 사회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As host country, Korea will support field-based structure on DPRK human rights.
제네바 한국 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은 이 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활동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 제라드 겐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And the North Koreans need to know, and especially the mid-level commanders need to know that that documentation process is ongoing, and that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현장 사무소에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현장 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rucial that this structure is not subjected to reprisals or threats.
아울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장 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설치를 환영했습니다. 일본의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 거점을 서울에 설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북한 인권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일본 정부도 납치 문제에 관한 증거와 자료 수집 이외에 홍보를 착실히 진행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인권 활동가로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여는 과정에 참여했던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설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 사무소는 2013년에 그 조사 활동을 펼쳤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인 셈이죠. 즉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남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이드 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참석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 서울에 지금 그 문을 여는 곳 말고 다른 곳에도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장 사무소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리비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등 유엔 인권 이사회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원래 이제 문제의 현장, 즉 분쟁 지역이나 인권 유린이 심각해서 유엔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말 그대로 그 현장에 현지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즉 이제 북한이 유엔 조사 위원회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공조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유엔은 서울을 선택한 것이죠. 뭐 다행히 서울에는 탈북자들이 3만 명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간접적인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므로 이 탈북자분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한책으로 충분히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서울 사무소가 앞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탈북자들의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북한 인권 단체의 역할도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 사무소가 이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3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 이들이 모두 북한 인권 유린의 희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또는 일부는 가족들이 현재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강제 북송 이후 고문도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았고 또 일상적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도 다들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인권 유린들이 현장 사무소가 잘 꼼꼼히 이들을 만나서 기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현장 사무소를 비롯해서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 활동,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탈북자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일반 사람들 또 한국의 시민사회 사람들도 현장 사무소가 뭔지 그런 개념이 잘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장 사무소나 한국 정부가 좀 더 협력해서 탈북자들이나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선전도 하는 그런 활동들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서울 사무소 활동이 이제 활발해진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물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 유엔 기구 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만 전담하는 기구가 서울에 설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북한 당국한테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북한 당국이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최근 탈북자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북송 그 과정에서든 아니면은 수감 시설에서든 이 탈북자분들에 대한 뭐 인권 유린들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 국제사회 이런 인권 운동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인권 유린 사례들을 유엔의 문건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책임자 규명 단계가 왔을 때 또 진상조사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국제적인 인권 유린의 그 인권 기준으로 유도하는 데 큰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그 이번 서울 사무소 설치를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 그 대표단을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거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전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지난 4월이었나요? 유엔 본부에서도 그 북한 외교관들이 그게 이제 그 인권 활동에 대해서 인권 그 대회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이렇게 발표도 했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런 그 유엔 인권 기구가 설립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한테는 큰 압박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는 것 특히나 그 서울 사무소의 설립 자체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의 첫 실행인데 이것을 아무 반응 없이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죠. 이는 이제 한국의 북한 정권 옹호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신호이기도 하고 또 현장 사무소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활동에 그 지지 의사를 보내지 말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자국민한테 또는 한국 내에 있는 여론들에게 양자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를 이렇게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으로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이 그렇지 않아도 남북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은데 서울 사무소가 이제 열리고 나면은 그 남북 관계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유엔의 기구이지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에 그렇게 화를 낼 이유도 없고 또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도 사실상은 없는 것이죠. 뭐 단기적으로야 북한이 거친 발언을 내뱉음으로써 남북 관계의 악화 현상이 이제 뭐 보이기도 하겠지만 남북 관계라는 것이 또 북한 당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남한에 손을 내밀게 마련이고 또 남한도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을 대화의 창구로 유도해내는 노력들도 과거와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야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이게 현장 사무소 자체가 상설 기구가 되고 또 유엔의 기구가 된 유엔의 기구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는 이러나 저러나 남북 관계는 언제나 악화 일로고 또 좋았다가 또 악화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 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렸다며 반북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된 두 사람에게 노동 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비법 국경 출입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 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들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정책,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의 근거에 시행한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모두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그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조치는 미국의 국가 비상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정책과 행동들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군과 동맹국, 영내 무역협력국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계속 국가 비상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와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입니다. 또 이들 제재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와 올 1월 승인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 13687호도 해당됩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과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 금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시한을 연장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열리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변수로 손꼽히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마지막까지 북한 측의 정확한 진입 파악에 힘쓰는 등 북한 선수단 참가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나 북한의 참가 논란은 끝내 불참으로 판가름났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내진 이메일 본문의 수신인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에릭 상트롱 사무총장이어서 빚어진 논란이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저녁 국제대학스포츠연맹 PISU 측으로부터 조직위원회가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달 29일 서기국 보도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유엔의 북한 인권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의사를 밝히고 지난 4월에는 대표단장 사전회의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참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다른 남북 민간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 축구를 비롯해 사회, 문화, 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국제 스포츠 행사인 광주 유대회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유감이라며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육상과 탁구, 유도 등 6개 개인 종목과 여자 축구 등 2개 단체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108명의 선수단을 광주 유대회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지하경제를 경험하며 자란 장마당 세대는 기존의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무상 배급과 무상 교육 등 과거 북한 체제가 제공했던 사회주의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하경제, 즉 장마당을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별 기대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적 세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 온 탈북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지도자와 국가, 사상, 교육 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기성세대가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선망에서 노동당 당원이 되려고 했다면 지금의 장마당 세대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시장 자본주의적 이유로 입당을 원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응답자의 50%가 북한 당국과 지도자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 내부 구조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부당한 사회 구조에도 저항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설문은 북한에서 장마당을 경험하고 자란 장마당 세대로 탈북한 지 5년이 채 안 된 20세에서 35세 청년 5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정책연구국장은 장마당 세대가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의 몰락 이후 자라나 기존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정보 환경이 바뀌고 개방되면서 장마당 세대들이 불법 외국 미디어를 공유하고 외부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이들의 옷차림 또한 남한 드라마와 중국 영화로부터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장마당 세대에게 외국 매체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멋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일리 NK 박인호 대표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내부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북한 장마당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탈정치화 경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북한의 비인간적 독재 체제를 고발한 북한 작가를 노벨문학상 후보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이 작가는 아직 북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연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반체제 작가를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모임이 17일 미국 뉴욕에서 결성됐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회장과 미주 탈북자 인권협회 최은철 회장 등 20여 명은 이날 뉴욕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디 선생을 노벨문학상 후보로 만들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영애 회장입니다.
우리가 반디 선생님 노벨문학상 추천 그 결성 모임은 우리 뉴욕에는 금강산 레스토랑에서 예, 진행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회장으로서 제가 참가했고요. 22명의 우리 그 관심과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날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반디라는 필명의 북한 작가입니다. 마영 회장은 반디가 북한의 공식 작가 단체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소속 작가로 목숨을 걸고 원고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께서 그 원고에 보냈을 때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저게 그 작품이 나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 목숨을 내놓고 세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자기는 알리겠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런 말씀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한 원고는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고발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으로 출판됐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3국을 통해서 서울로 원고가 송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쭉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틀림없이 북한 체제 내에서 정말 적어도 중앙급 작가동맹 소속의 전문 작가가 쓴 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출판계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출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집은 모두 7개의 단편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물림되는 출신 성분제 절망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탈북기와 공산체제의 모순을 파헤친 유령의 도시와 줌마의 일생, 복마전, 무대, 그리고 빨간 버섯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임종을 하지 못한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지척만리 등의 작품도 실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디가 실제로 북한에 거주하는 작가인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영 회장은 소설을 읽다 보면 북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며 100% 북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단언합니다.
신승천 역전이라는 이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보게 되면요.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성천 여기 이제 그 평안남도에 있는데요. 평안남도에 차가 전기가 없으니까 보름 20일씩 그 신성역 역전에 머물러 있던 그 모습을 저는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디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는 또 북한의 공식단체인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가 그 같은 반체제 작품을 실제로 썼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차진 소장은 어목했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뒤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도 그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약간의 비판 글을 쓰도록 허용했습니다. 당국의 비위에 맞는 글을 쓰기보다 뭔가 북한 체제의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 즉 목숨을 내걸고 쓸 수 있는 글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디의 작품을 접하면서 구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을 떠올립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1960년에서 70년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와 수용소 군도 같은 작품을 통해 소련 체제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반디도 북한판 솔제니친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 솔제니친도 그 전체주의 공산당 체제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글로 엮어내면서 그야말로 체제 저항 작가가 됐고 전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반디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이 그 후보에 올라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다면 북한의 그 인권 침해 또 사악한 어떤 독재 정권의 실상이 낱낱이 고발되리라고 봅니다.
한편 반디의 노벨 문학상 후보 추진에 나선 마영회 회장은 평양에 있는 반디 선생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디 선생님 이름은 우리가 제대로 못 불러드리지만 미안하고요.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발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살아만 계셔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발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자결하시거나 목숨을 끊으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반디 선생님 꼭 살아주시기를 최선 부탁드립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 추진위원회는 반디의 작품을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의 메르스 상황부터 짚어보죠.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또 사망자 수도 줄고는 있지만은 아슬아슬한 진정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분명 진정되고 있기는 한데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인되는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4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관찰 중인 격리자 수 3,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메르스 환자를 확진받은 사람이 3명 늘어서 메르스 누적 환자 1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수 27명이고요. 치사율은 15.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그룹이 이번 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메르스 환자의 절반 가까이인 85명이 삼성그룹 소속의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이 됐고 또 전국적인 확산의 온상으로 확인된 데 따른 입장 발표였습니다. 삼성그룹을 대표해서 그룹 총수의 아들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관계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업의 대표가 직접 책임 있는 사과를 하니까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오전 11시에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책임져주는 만큼 빠르게 해결될 것 같다. 노력하는 만큼 메르스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정부가 첫 대응을 잘못한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 기업이 아니라 병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당국과 또 확산 방지를 못한 정부 당국은 왜 사과를 안 하나 이런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네, 첫 메르스 환자가 완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지난달 20일 한국에서 확인된 첫 메르스 확진자입니다. 메르스 사태 시작점인 제1호 환자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완치 판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1차 검사는 음성이었고요. 24시간 안에 진행되는 2차 검사에서 다시 한번 음성이 나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의 1호 메르스 환자로부터 부인을 비롯해서 30여 명이 감염이 됐고요. 한때는 이 환자 역시 인공호흡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불안정했었지만 최근 의식을 회복했고 호전됐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그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완쾌된 39살의 임신부가 있었는데 건강하게 출산을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임신부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 등 6명의 의료진이 전담을 맡았었는데 최근 그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도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입원 관리를 받았었고요. 예정일을 2주 정도 앞두고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제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 알아볼까요?
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퇴촌의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인데요.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축하 행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의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했다는 겁니다.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이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국제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국제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에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범죄의 불법성에 주력해서 패소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은 그동안 르완다와 유고 등 내전으로 인한 그 전시 중 성폭력에 대한 국제법상의 판례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또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범죄라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고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또 피해자 유가족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10명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000명이 원고가 됩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쟁 범죄에 연관돼 있는 일본 기업, 일본 왕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표현했던 산케이 신문 등 10,000명 정도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7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고요. 생존자는 50명에 불과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4월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인양할 업체 선정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한국과 외국에서 총 27개 업체가 7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여러 업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그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 7개 협력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중국 업체가 있고요. 또 한국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곳이 5곳, 또 한국 업체들끼리만 협력체를 구성한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는 7월 초에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최종 순위를 정해서 또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빠르면 9월 초부터 해상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전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작업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양업체의 입찰에는 세월호를 원형 그대로 절단 없이 완전체로 인양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통째로 인양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습이 이번 인양의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기술검토팀에서는 세월호 내부에 93개의 인양점,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물 위에 있는 크레인을 연결하고 또 크레인을 끌어올린 뒤에 수심이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서 물 위로 부양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날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경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2차 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제7차 연례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가 어제 워싱턴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략 경제 대화가 이제 매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고요. 어제 첫날에 이어서 오늘도 둘째 날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두 나라 사이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을 다룹니까?
일단 가장 관심을 끄는 것들은 사이버 안보 문제, 또 해상 영유권 문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인데요.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의 신원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후로 지목하고 중국은 미국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박한 적이 있죠. 또 두 나라 모두 상대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고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이 중국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더욱 강하게 최근에 우려를 표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 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두 나라가 계속 대립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대화를 통해서 나아갈지 주목이 되고요. 또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대테러 협력 같은 이런 문제들은 두 나라의 협력을 넓힐 수 있는 현안들이기도 하고 또 북한 핵 위협을 비롯한 이 한반도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첫날 대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어제 첫날 대화가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고요. 한편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 두 나라 관리들이 이 공통의 우려 사안에 대해서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장관들이 참석하는 사자회담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양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하는 사자회담이 열리는데요.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늘 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두 나라가 전략적인 소통을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며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이 올해 2차 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서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열병식 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알아볼까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부의 취루이 부부장이 오늘 국무원에서요 열병식에 관한 첫 중국 정부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취 부부장은 이번에 열병식을 담당하는 열병식 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는 9월 3일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항일 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올해 열병식은 사상 처음으로 항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팔로군, 신사군 등 열병 부대 편제가 조직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들이 등장하는지도 밝혔습니까?
관련 질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취 부부장은 중국이 만들어서 현역에 배치한 주요 장비들이 등장하고 6회 공군과 제2포병의 신형 무기 장비 중에서도 처음 공개되는 장비들의 비중이 비교적 많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나올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취 부부장의 답변 중에 이 제2포병과 이 공개되지 않은 신형 장비를 언급한 점이 주목되는데 제2포병은 중국군의 전략 미사일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앞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의 신형 전략 무기들이 처음으로 공개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전문가들은 중국 둥펑 계열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훙 6K 신형 전략 폭격기가 열병식에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열병식 규모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취 부부장이 열병식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번에 중국의 이제 대규모 병력 외에도요 관련 국가들의 군부대를 파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군도 열병식 참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열병식에 어떤 외국 정상들이 참석할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회견에서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명단은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각국 정상들의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남북한 정상을 모두 초청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 아베 시조 총리도 초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에 이제 러시아도 2차 대전 승전 열병식을 개최를 했는데 남북한 정상을 모두 초청하면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모두 불참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은 모스크바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가장 환대를 받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미국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병대의 활약을 그린 영화 패트리엇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인공 벤저민 마틴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맹활약하는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